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1월 3일부터 14일까지 한국과 일본, 중국, 베트남, 필리핀을 방문한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오늘 보도자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기간 중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에이펙과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정상회의 등 다양한 양자와 다자 간 회의에 참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통해 역내 미국의 동맹국들과 파트너 국가들에 대한 미국의 계속적인 공약을 확인할 것이라고 백악관은 전했습니다. 백악관은 또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아시아 방문이 북한의 위협에 맞선 국제사회의 결의를 강화하는 한편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한반도 비핵화를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어제 도쿄의 중국 대사관에서 열린 중국 국경절과 중일 국교 정상화 45주년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일본 총리가 중국 대사관이 주최하는 중국 국경절과 중일 국교 정상화 행사에 참석한 것은 15년 만에 처음으로 중일 관계 개선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인 것이란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는 이날 기념식에 참석한 자리에서 중국 측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일본 방문을 초청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내년에 중국을 방문할 의사를 밝히면서 올해 안에 일본에서 한중일 세 나라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한중일 정상회의에 리커창 중국 총리가 방문하길 바란다며 다음에는 자신이 중국을 방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고노 오다로 일본 외상은 가능한 빨리 중국을 방문해 양국 간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중국과 일본은 지난 1972년 9월 29일 국교를 수립했으며 올해로 45주년을 맞았습니다. 중국 국방부가 자국산 스텔스 전투기 젠-20의 실전 배치를 공식 확인했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우첸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어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젠-20 스텔스 전투기가 공식적으로 실전 배치됐다며 시험 비행이 계획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당국이 젠-20의 실전 배치를 공식화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젠-20은 중국의 4세대 중장거리 전투기로 지난 2011년 첫 시험 비행을 실시했었습니다. 중국은 미국의 스텔스기인 F-22와 F-35에 맞서기 위해 젠-20 전투기를 자체 개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어제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 미얀마 정부의 이슬람 소수민족인 로힝야족에 대한 군사작전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또 미얀마 정부가 로힝야족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협조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이날 회의에서 미얀마 내 로힝야족 사태는 인도주의와 인권 측면의 악몽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여성과 어린이, 노인 등이 다수인 로힝야족 난민들로부터 끔찍한 증언을 듣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어제 방글라데시로 탈출하던 로힝야족 난민 120명을 태운 배가 방글라데시 해안에서 전복해 적어도 15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얀마에서는 지난달부터 시작된 미얀마군의 대규모 군사작전을 피해 약 50만 명의 로힝야족이 이웃나라인 방글라데시로 피신했습니다. 사망설이 나돌던 이슬람 수니파 무장조직 IS의 지도자 아부바크르 알바그다디의 육성이 10개월 만에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알바그다디는 IS가 어제 공개한 메시지에서 추종자들에게 모든 적들을 불태워버리고 불신자들의 언론기관을 공격 목표로 삼으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음성의 녹음 시점은 분명치 않지만 두 달 전 이라크 모술에서 IS가 함락된 사실과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둘러싼 미북 간 대립 등을 언급한 점으로 미뤄볼 때 비교적 최근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앞서 러시아군은 지난 6월 알 바그다디가 폭격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발표했습니다. 반면 미국은 알 바그다디가 살아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의 대규모 시아파 사원 부근에서 자살 폭탄 공격이 발생해 적어도 6명이 숨지고 27명이 다쳤다고 아프간 정부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VOA 세계뉴스 김영남이었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9월 29일 금요일 VOA News Today 3부 시작합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중국 정부가 자국 내 북한 기업에 대해 폐쇄 통보를 내린 것과 관련해 미국 국무부는 긍정적인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We welcome the positive step that China has taken since the adoption of
미국 정부는 북한과 무역 거래를 하고 제재 회피를 방조하는 행위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재무부 고위관리가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가 북한 인권 증진 기본계획의 올해 집행계획을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내일 평양은 오전에는 구름이 많고 한때 비가 오다가 오후 들어서는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4도, 낮 최고 기온은 26도입니다. 해상에도 구름이 끼고 오전 한때 비가 내립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1에서 4m, 서해는 0.5에서 1.5m 사이입니다. 중국 정부가 자국 내 북한 관련 기업에 폐쇄 명령을 내렸죠. 미 국무부는 중국 정부의 이번 조치를 환영했습니다. 이런 압박이 북한을 변화시키기를 바란다며 모든 나라가 동참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은 유엔 안보리 결의 2371호와 2375호 채택 이후 중국이 결의 이행을 위해 취한 긍정적 조치들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We welcome the positive steps that China has taken since the adoption of UNSCRS 2371 and 2375 to implement these resolutions.
캐티 아이덤스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28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중국 정부가 이날 북중 합작 기업에 120일 안에 폐쇄하도록 통보한 데 대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중국 상무부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75호에 따라 이런 조치를 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폐쇄 대상은 중국 내 북중 합작기업, 합자기업 그리고 외자기업들입니다. 애덤스 대변인은 중국이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고 이 같은 추가적 경제 압박이 북한 정권의 셈법을 바꾸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We want to see China fulfill its obligations completely and are hopeful that this additional economic pressure will change the calculus of the North Korea regime.
애덤스 대변인은 또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모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하기를 기대한다며 각국이 북한과 경제 외교 관계를 끊는 것을 포함한 최대 대북 압박을 가하는 추가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무부는 한국 정부의 군사회담 제의에 틸러슨 국무장관이 강경화 한국 외교장관에 항의했다는 문정인 한국 대통령 통일 외교안보특보 발언에 대한 BOA의 논평 요청에 두 장관이 자주 만나 대화하고 있다는 원론적 입장만 밝혔습니다.
Secretary Tillerson and Republic of Korea's Foreign Minister Kang Kyung-hwa meet and speak frequently to continue our close coordination in response to North Korea's destabilizing.
그레이스 최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북한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응해 긴밀한 공조를 계속하고 북한의 불법적 행동에 책임을 물리기 위해서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어 한국 정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시험에도 남북 대화를 계속 추진하는 데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번영하는 미래로 향하는 유일한 길은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는 것뿐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국제사회가 북한 정권에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최 대변인은 미국이 북한의 외교적 경제적 압박을 가하기 위해 한국 정부와 긴밀한 협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한편 중국 정부의 이번 조치에 따라 얼마나 많은 북한 관련 사업체들이 영향을 받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또 중국 지방정부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북한과의 경협 사업에 미칠 여파도 주목되는데요. 이어서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정부의 이번 조치는 최근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2375호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2375호는 북한과의 합작기업 운영은 물론 북한으로의 투자와 기술 이전, 그 외 모든 경제 협력을 할 수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현재 중국은 북한과 가장 많은 경제 협력이 이뤄지고 있는 나라로 추정됩니다. 정확한 규모는 알 수 없지만 중국의 자금이 투입된 합작 기업도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과 중국이 합작 방식으로 운영하는 대표적인 사업은 북한 식당입니다. 중국 내에서 운영 중인 북한 식당 상당수가 북중이 공동 투자하거나 중국이 식당 부지를 대고 북한이 노동자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중국 내 북한 식당은 주요 도시별로 10여 개, 중국 전체에 약 100곳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앞서 중국 상무부와 공상총국은 28일 홈페이지에 낸 공고를 통해 지난 12일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375호에 따라 중국 내 북중 합작 기업과 합자 기업, 외자 기업들은 모두 폐쇄하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상무부는 이번 조치가 안보리 결의가 통과된 지난 12일부터 120일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기업들은 내년 1월 9일까지 폐쇄해야 합니다. 북한을 중심으로 사업을 펼쳤던 중국 기업들도 이번 조치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대북 제재 위반 혐의로 미 법무부에 기소됐던 홍샹그룹의 경우 북한과 각종 무역 사업을 벌인 것 외에도 중국 셴양의 칠보산 호텔과 평양 레스토랑 등을 합작 방식으로 설립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홍샹그룹처럼 북한과의 사업 관계가 깊은 중국 기업들이 일부 사업을 접어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밖에 중국 지방정부 차원에서 벌여온 각종 대북 경협 사업에도 불똥이 튈 전망입니다. 중국 옌벤의 훈춘 씨는 지난 3월 300만 달러의 예산을 들여 두만강 팡찬 부두에 유람선 전용 부두 등을 건설한다고 발표했었습니다. 이를 통해 북한과 합작 관광 사업을 운영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또 지린성 역시 지난해 훈춘 인근에 기존 두만강 경제합작구 외에 지안과 허룽에 새 경제합작구 조성 계획을 발표했었으며 북한과 러시아 접경 지역에 국제 관광 합작구를 만든다는 계획도 추진했었습니다. 아울러 중국의 대북 무역 선도 도시인 단둥이 있는 랴오닝 성도, 호시 무역구를 활성화해 북중 경협 관계를 다지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안보리 결의 2375호가 모든 경제 협력을 할 수 없다고 명확히 한 만큼 이들 계획이 실제로 이뤄질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과 무역 거래를 하고 제재 회피를 방조하는 행위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재무부 고위관리가 밝혔습니다. 미국은 북한 자금의 흐름을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북한과 거래하는 회사를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재무부는 국제사회가 북한과 모든 무역과 금융거래를 끊을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시걸 맨델커 재무부 테러 금융범죄 담당 차관은 28일 상원은행위원회에서 열린 청문회에 출석해 현재 미국 정부는 북한과 문제 있는 활동을 하는 이들을 추적할 최대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t this time we, the United States, have maximum authorities to go after any problematic behavior or activity that.
트럼프 행정부는 가장 강력한 대북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지난주 발표된 대북 제재 행정 명령 역시 지금껏 가장 강력한 내용이라는 설명입니다. 맨데커 차관은 메시지는 분명하다며 미국은 북한과 무역하는 어떤 회사도 추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message is clear. We will go after any company that does trade with North Korea.
맨데커 차관은 만일 북한의 제재 회피가 계속되고 은행들이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으면 미국은 이에 대응하는 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것은 전 세계 모든 은행들의 분명한 메시지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현재 재무부는 북한으로 자금이 유입되는 것과 국제금융망에서 북한 자금이 이동하는 것을 막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중국이 어떤 조치를 취하길 바란다는 점을 계속 알리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정부 또한 자국의 은행과 기업들에 매우 신중한 의사를 전달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북한에 대한 경제적 압박책이 효과를 보려면 중국이 얼마나 위기의식을 가지고 접근하느냐에 달렸다고 말했습니다. 수전 솔튼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 대행은 이날 청문회에서 대북 제재 이행을 위해 모든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What I have seen and I saw also up at the high level week at the UN in New York last week that all countries have been are seized with this matter. They're looking at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에는 북한의 자금줄을 차단하는 모든 방법이 이미 거의 망라돼 있기 때문에 새로운 제재 내용을 추가하는 것보다는 이행에 집중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손튼 차관보는 지난주 유엔 총회에서 모든 국가들이 이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는 모습을 보였다며 북한과 불법 무역 중단, 자국 내 북한 외교 공관과 북한 노동자 축소를 위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다른 나라가 자발적으로 나서서 미국의 대북 압박 노력을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덧붙였습니다. 손튼 차관보는 앞으로도 국제 공조를 통해 북한에 대한 전방위 압박을 이어나갈 것이라며 최대의 압박 전략은 북한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이처럼 미국 정부는 최근 재무부의 제재 등을 통해 북한에 대한 압박을 높이고 있는데요. 이 같은 일련의 조치들이 모두 중국과 관련돼 있다는 게 주목됩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북한을 겨냥한 미 재무부의 제재 조치는 모두 6번 나왔습니다. 주로 미 재무부 산하 해외 자산 통제국이 북한의 불법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북한 개인과 기관, 제3국적자 등을 특별지정 제재 대상에 추가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습니다. 제재의 공통점은 단연 중국이 연관돼 있다는 점입니다. 사실상 트럼프 행정부 첫 조치로 볼 수 있는 지난 3월 제재의 경우 중국 등 해외에서 활동 중인 북한 국적자를 정조준한 데 이어 6월에는 석탄과 해외 노동자 등 북한의 해외 수익금을 겨냥했는데 이 역시도 중국이 핵심이었습니다. 또 6월 29일 나온 조치는 대북 제재를 위반한 중국인과 중국 기업을 직접 명단에 올렸습니다. 또 같은 날 재무부는 금융범죄단속국을 통해 중국 단둥은행에 대한 주의보를 발령하기도 했는데 미국 정부가 중국은행을 주의보에 포함시킨 건 약 10년 전 방코델타 아시아 은행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이후 8월에 나온 조치도 중국과 러시아 국적자, 중국 기업 등이 중심이었습니다. 지난 2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개인과 기업, 금융기관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새로운 행정명령을 발동하기도 했습니다. 이 역시 북한과 거래가 가장 많은 중국을 겨냥한 조치라는 평가가 뒤따랐습니다. 가장 최근인 26일에는 북한은행 8곳과 함께 해외에서 활동 중인 북한은행 관계자 26명이 제재 대상자로 지정됐습니다. 재무부는 26명의 관계자 중 19명의 근거지가 중국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지난 6개월간 이어진 미국 정부의 대북 제재는 그 어느 때보다 북중 연결고리에 초점이 맞춰진 경향이 뚜렷합니다. 아울러 중국 내 북한인들에 대한 제재로 시작해 점차 중국인과 중국 기업으로 범위를 넓혀가는 점도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아직까지 미 의회나 일부 전문가들이 요구하고 있는 중국 금융기관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나 세컨더리 보이콧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금융기관이 제재 목록에 오르고 해외에서 활동 중인 은행 관계자가 제재된 점으로 미뤄볼 때 이들과 거래한 중국 금융기관에 대한 압박도 점차 거세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최근 행정명령은 제3국 금융기관을 제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는 등 사실상 중국 금융기관을 압박하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 대북 제재의 또 다른 특징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재무부는 6건의 제재 조치 때마다 이를 설명하는 보도자료를 냈는데 여기에는 빠지지 않고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미국의 독단적인 법이 아닌 국제사회가 합의한 안보리 결의를 근거로 했다는 점을 강조한 겁니다.
The differences between US and UN sanctions are not all that great anymore.
제재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미국 정부의 독자 제재와 유엔의 제재 결의가 내용에 있어서 차이점이 크게 줄어들었다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미국 입장에선 안보리 결의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행이 미국의 독자 제재 이행으로 그 효과가 이어진다는 설명입니다. 이 때문에 스탠튼 변호사는 미국 정부의 최근 조치들이 독자 제재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지난 6월부터 미국 정부가 재무부와 법무부를 통해 제재 위반자들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점도 과거와 달라진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최근 채택된 대북 제재 결의 역시 미국의 이행 의지와 더불어 큰 효과를 낼 것이라고 스탠튼 변호사는 전망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많은 아프리카 국가들이 자국 주재 북한 외교관들의 불법 행위에 관대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남아공 출신 탐사보도 전문 기자가 지적했습니다. 이 아프리카에서 벌어지는 북한의 밀수 활동을 집중 취재한 줄리안 로드마이어 기자는 B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들 나라들이 북한 외교관 연루 사건을 수사하는 데 매우 소극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로드마이어 기자는 최근 이 아프리카 주재 북한 외교관들의 범죄를 주제로 작성한 보고서의 저자로 이 북한 외교관들의 밀수 범죄 실태를 구체적으로 조명하기도 했는데요. 김영남 기자가 전화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북한 외교관들의 불법 행위 실태부터 전해주시죠.
An analysis that we conducted looking into cases of diplomats involved in smuggling rhino horn and ivory.
지난 30년간 아프리카에 파견된 외교관이 코뿔소뿔과 상하 밀수 범죄와 연루된 사실을 분석했습니다. 총 29건의 해당 사례를 찾아냈는데 이 중 18건이 북한 외교관이거나 외교관 여권을 소지한 사람이 연루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꽤 놀라운 숫자입니다. 1980년대와 1990년대 초에는 북한 외교관이 짐바브웨를 비롯한 아프리카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코뿔소뿔과 상하 밀수 범죄에 가담한다는 내용을 보고서에 소개했습니다. 그 후 이러한 범죄가 많이 줄고 또 거의 없어진 것으로 보였는데 2015년을 기점으로 북한 외교관이 밀수 범죄에 연루돼 경찰에 체포되고 해당 밀수품을 압수당한 사례들이 또다시 확인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사례로는 어떤 게 있나요?
The most startling case occurred in May 2015 in Mozambique when Mozambican police detained two men in the country's capital Maputo.
2015년 모잠비크에서 일어난 사건이 있습니다. 모잠비크 경찰이 두 명의 북한인을 체포했는데 이 중 한 명은 남아공 수도 프리토리아 대사관에서 근무하는 고위 외교관 박철준이었습니다. 다른 한 명은 태권도 사범 김정수인데 나중에 북한 간첩 혐의를 받았죠. 두 명은 차로 이동하던 중 검문을 받았는데 차에서 코뿔소뿔 4.5kg과 미화 10만 달러 상당이 발견됐습니다. 두 명 모두 남아공으로 풀려난 뒤 북한으로 돌아갔습니다.
해외로 반출하려다 적발된 경우도 있습니까?
More recently in September and October last year, in two separate cases, North Korean nationals traveling on.
지난해 9월과 10월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북한 남성 전광철이 2016년 9월 24일 에티오피아 볼레 국제공항에서 검문을 받았는데 가공된 상하 76조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지난해 10월 13일 같은 공항에서 잡힌 또 다른 북한 국적의 남성 김창수는 상어로 만든 팔찌 200개를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중 한 명 김창수는 자신을 짐바브웨 대사관 소속 무역관이라고 소개했고 기소 절차 없이 풀려났습니다.
특이한 적발 사례가 있으면 소개해 주시죠.
Well, one of the cases that we outline in the report involves one of North Korea's most prominent diplomats today, Han Tae-song, who is head.
가장 유명한 북한 외교관 중 한 명인 한대성 북한 제네바 대표부 대사와 관계된 일입니다. 25년 전 짐바브웨에서 외교관 생활을 할 때 생긴 일로 최근 논란이 됐었죠. 그는 1992년 코뿔소뿔을 외교 행랑을 이용해 밀수한 혐의로 짐바브웨에서 추방된 전력이 있습니다. 당시 짐바브웨 정부는 한대성이 외교관에 걸맞지 않는 행동을 했다며 추방만을 유일한 조처로 여겼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최근 그가 스위스 대사에 임명되자 이 문제가 다시 불거졌는데요. 스위스 주재 북한 대사관은 이를 날조라며 부인했습니다. 스위스 당국은 이런 의혹에 대해 인지하고는 있지만 임명을 허락한다고 밝혔고요.
북한 외교관들이 이런 밀수 범죄를 저지르는 이유는 뭡니까?
The diplomats that we looked at spoke more broadly about illegal activity involving.
제가 인터뷰한 북한 외교관 출신 탈북자는 북한 외교관을 통해 코뿔소뿔과 같은 물건들이 아프리카에서 중국 등으로 가는 걸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북한 외교관 수입이 매우 적기 때문입니다. 보통 $1,000를 받지만 직급이 높지 않은 경우엔 $400에서 $700 선을 받죠. 따라서 생계비가 필요한 겁니다. 또 평양에 보내야 할 충성 자금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밀수에 가담하는 겁니다.
밀수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집니까?
What normally happens in most of these cases is that poaching syndicates will obtain rhino horn. They will then
밀렵꾼들이 우선 코뿔소뿔을 구한 뒤 중간업자에게 이를 판매합니다. 중간업자는 뿔을 구매할 외교관 등을 찾는데 서로 아는 사람들끼리 거래하는 것으로 압니다. 과거 북한 외교관들 경우처럼 구매자들은 코뿔소뿔을 가지고 중국이나 베트남으로 갑니다. 여기에 밀수품 거래 시장이 형성돼 있기 때문이죠.
그럼 궁극적으로는 누가 코뿔소뿔을 사는 거죠?
And there are a number of different parallel markets. You've got if you go back.
매우 다양한 종류의 암 시장이 있습니다. 몇 년 전 베트남에서 의료용 수요가 크게 늘었죠. 암 치료 효과가 있다는 등 근거 없는 소문이 돌면서 암 환자 등이 코뿔소뿔을 구매했습니다. 부를 과시하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중국을 중심으로 코뿔소뿔로 만든 팔찌와 목걸이 등의 수요가 늘었습니다.
북한 외교관을 취재하기가 쉽지는 않았을 텐데요.
I phoned them. I spoke to them. They promised to get back to me. I sent them emails. They didn't get back to me. And then I eventually did go to the embassy.
이메일을 여러 번 보냈지만 답을 받지 못해 카메라 기자와 함께 대사관을 방문했습니다. 북한 외교관들은 우리가 도착하자 매우 폭력적으로 변했고 카메라를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작은 돌을 주어 제 차에 던지기도 했고요. 어쨌든 북한 측으로부터 어떠한 답변도 받지 못했습니다.
북한 외교관이 연루된 밀수 범죄가 더 많을까요?
Yeah, no, I think so. I mean, look, I think there's been quite a lot of work done over the last 20 years or so looking at these issues.
최근 20년간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많은 진전이 있었다고 봅니다. 하지만 현장 조사는 매우 어렵습니다. 대사관은 매우 폐쇄된 공간이고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확인하기 매우 힘듭니다. 지난 30년간 확인된 18건의 밀수 사건은 일부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아프리카 국가들은 북한 외교관의 이런 위법 행위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I think many African countries have fairly long-standing ties with North Korea. North Korea currently has embassies in around 10 African.
여러 나라가 북한과 오랜 유대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북한은 현재 아프리카 10개 나라에 대사관을 뒀는데 이 나라들은 북한인 연루 사건을 해결하는 데 매우 소극적입니다. 대개 그냥 눈을 감아버리죠. 북한은 과거 독립을 추진하는 여러 아프리카 국가들과 동맹관계로 지냈습니다.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보면 북한에 대한 일종의 애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과거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북한으로부터 받았던 도움 때문이죠.
북한의 도발로 인해 국제사회의 제재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코뿔소뿔 밀수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I think one of our concerns and a more broad concern is that as tensions ratchet up, as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become more stringent,
제재가 강화되면서 북한이 합법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밀수 범죄가 늘어날 수 있다는 위험이 있고요. 북한으로선 어디선가 돈을 벌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불법 행위에 더 의존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탐사보도 전문 기자인 줄리안 로드마이어 기자로부터 아프리카에서 벌어지는 북한 외교관들의 불법 행위 현황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대담의 김영남 기자였습니다. 네, 한국 내 한반도 관련 소식을 정리해드리는 서울은 오늘입니다. 한국 통일부가 북한 주민의 인권과 민생 개선 증진을 위한 집행 계획을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6.25 한국전쟁 귀한 국군 포로를 만나 감사의 마음을 전했고요. 미국과 한국 국방당국이 한국의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추진 노력을 가속화하기로 했습니다. 김영권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자, 한국 통일부가 북한 주민들의 인권 증진 계획을 국회에 보고했군요.
예. 제1차 북한 인권 증진 기본 계획의 올해 집행 계획을 국회에 보고한 건데요. 이유진 통일부 부대변인은 통일부 장관이 3년마다 수립하는 북한 인권 증진 기본 계획에 따라서 이 집행 계획을 국회에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로서는 북한 인권법상의 임무를 충실히 이행하고자 노력하였으며 북한 인권 정책 협의회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등을 거쳐서 오늘 2017 북한인권증진집행계획을 수립 확정하였습니다.
네, 이 계획은 한국 국회가 채택한 북한인권법에 따라서 통일부가 지난 4월에 수립한 건데요.
예.
북한 주민들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조차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유엔과 국제사회의 규탄에 따라 한국 국회가 법을 먼저 제정했고 통일부가 이에 따른 집행 계획을 만든 겁니다. 예.
계획은 4월에 수립했는데 이제 집행 계획은 조금 늦게 공개가 네.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새로 출범하면서 집행 계획 수립이 늦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특히 정권이 바뀌면서 일부 추진 과제가 삭제되는 등 변화가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국 정부가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겠다는 건가요?
북한 주민들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통해서 앞으로 통일 시대의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겁니다.
예.
이를 위해서 세 가지 목표를 제시하고 있는데 우선 북한 주민의 인간다운 삶의 실질적인 증진을 꾀하고 또 북한 당국이 정책 노선을 실질적인 그 인권과 민생 친화적으로 전환하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이를 통해 남북한 국민 사이의 동질성을 회복하겠다는 겁니다.
예.
남북한의 엄청난 경제 격차 때문에 국민의 삶의 질이나 생활 방식 또 개인의 권리, 복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달라서 북한 주민들의 인권 증진을 통해서 그 차이를 좁히겠다는 겁니다.
네. 지난 4월에 세운 계획,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이전 정부가 되겠죠. 네네, 그리고 네네. 이번에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발표한 실행 계획 조금 차이가 있다고요. 어떻게 좀 다릅니까?
29일에 결정된 새 집행 계획의 추진 과제를 보면 대북 인도적 지원을 우선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지난 정부에서 강조했던 북한 인권 문제의 책임자 규명은 삭제가 됐습니다.
예.
이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를 반영해서 북한 주민의 인도적 여건 개선에 방점을 둔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유엔은 북한 내 반인도적 범죄가 자행되고 있다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보고와 권고에 따라서 결의를 통해 책임자 규명과 처벌 작업을 위한 조치를 계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예.
유엔의 서울사무소 역시 이런 작업을 그동안 벌여왔었는데요.
네.
따라서 앞으로 한국 정부와의 그동안의 협력에 이제 앞으로 어려움이 따를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네. 있습니다.
이번 집행계획과 관련해 한국 정부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통일부는 이번 집행계획에서 유엔 총회와 인권이사회 차원에서 북한 인권결의 채택 관련 협력을 추진하고 또 인권 문제의 공론화 노력도 병행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예.
또 책임자 규명, 남북 인권 대화 추진 등이 빠진 건 올해 연말까지 석 달간 실현 가능한 내용만 담았을 뿐 다른 의도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하지만 한국 언론들은 과거 보수와 진보 정부에 따라서 북한 주민들의 인권 문제에 대한 접근과 인식이 상당히 달랐기 때문에
네.
문재인 정부가 인도적 지원 쪽에 방점을 맞춘 수위 조절을 한 것으로 풀이하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그 밖에 어떤 계획들이 포함됐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대북 인도적 지원은 정치 상황과 별개로 지속해서 추진한다는 원칙을 강조하고 있고요.
예.
최근에 국제기구를 통한 800만 달러 상당의 대북 지원 또 민간 차원의 대북 지원도 전임 박근혜 정부와는 달리 허용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문재인 정부는 이미 지난 5월에서 8월까지 민간단체의 대북 접촉 신고를 수리해서 한 18개 단체가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예.
하지만 북한 정부가 이들의 방북을 거부하고 있어서 교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네.
새 추진 계획은 또 해외 체류 중인 탈북민들의 신변 안전, 기본적인 인권 보장을 위해서 외교적인 노력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히고 있고요. 또 국제사회에서 요즘 주목을 받고 있는 해외 북한 노동자들의 그 인권 문제에 관련해서 노동환경조사 계획도 수립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서울은 오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떤 소식입니까?
28일 국군의 날 행사가 미리 열렸다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행사 중에 한국으로 귀환한 6.25 한국전쟁 국군 포로들을 별도로 만났다고 국방부가 29일 밝혔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과의 만남엔 유영복 기환용사협회 회장 등 8명이 참석했습니다.
대통령이 귀한 국군 포로를 만나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한국 국방부는 문 대통령이 국가에 대한 이들의 헌신과 희생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그러면서 나라를 위해 희생한 귀한 국군 용사들을 끝까지 책임지고 예우를 다할 것이고 귀한 용사들과 가족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를 다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 대선 공약에서 국군 포로와 납북자의 송환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럼 지금 한국에 북한에서 귀환한 국군 포로가 어느 정도 있습니까?
모두 33명이라고 국방부는 밝히고 있는데요.
예.
앞서 유영복 기원 국군용사협회 회장은 저희 VOA와의 인터뷰에서 1994년 이후 자력으로 그러니까 한국 정부의 지원을 통해서 이제 한국으로 돌아온 게 아니라
예.
자기들 스스로 북한을 탈출해서 중국을 경유해서 한국에 도착한 그런 국군 포로들이 총 80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하지만 모두 고령이라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이미 세상을 떠났다고 말했고요. 유 회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에서 사람을 중시하겠다고 한 만큼 북한에 남아있는 전우들을 꼭 데려오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말씀하기를 사람이 첫째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국민을 책임지는 입장에서 만약에 남북정상회담이 열린다면 다른 문제도 많이 해결해야 되겠지만은 북한에 억류된 국군포로 지원은 납북자 문제라도 한 사람도 뒤로는 이런 문제를 먼저 해야 되지 않겠는가 바람이죠.
네. 남아있는 사람들도 데리고 오는 노력을 해야 된다.
그렇죠.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네.
물론 이제 정확하게 집계한다는 게 쉽진 않겠습니다만 그렇다면 지금 네. 북한에 남아있는 국군포로 어느 정도 네. 추산할 수 있습니까?
한국 군당국은 한 500여 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6.25 전쟁 당시에 국군포로는 약 8만 명으로 추산됐었는데요.
예.
공식 포로 교환에서 돌아온 국군은 8,300명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는 북한 측이 확인을 안 하고 없다라고 이제 이렇게 밝혀서 결국은 이제 결렬이 됐었는데요.
예.
이 남은 포로 7만여 명이 가까운 포로들이 대부분 탄광 등 열악한 지역으로 배치돼서 북한에서 적대 계층으로 살다가 대부분이 숨졌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한 500여 명 정도가 현재 살아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북한 정부는 국군 포로와 관련해서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최근에는 이 유골로서나마 한국에 돌아온 네. 그런 사례도 있죠.
예, 최성룡 납북자 가족 모임 대표가 29일 언론에 국군 포로 출신 김모 씨의 유골이 지난 8월 한국에 반입됐고 여러 과정을 거쳐서 국군 포로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예.
회령에 거주하던 외손녀가 북한을 탈출해서 유골을 한국으로 들여왔고요. 관계 당국과 유전자 이제 가족 등을 대조해서 유전자 검사를 통해 국군 포로라는 확정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예.
최 회장과 외손녀는 죽어서라도 고향 땅에 묻어달라는 국군포로 김 씨의 유언에 따라서 유골을 온전한 상태로 들여왔다 이렇게
예.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조만간은 이제 화장을 거쳐서요.
예.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될 예정입니다. 한국 언론들은 유골 입국이 2004년 노무현 정부 시절에 백종규 하사 이후 7번째고요. 문재인 정부 들어선 처음이라고 전했습니다.
예. 자, 다음은 어떤 소식입니까?
미국과 한국 국방당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긴밀한 협력을 계속 확대,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미국은 한국에 대한 핵우산, 재래식 타격 능력, 또 미사일 방어 능력 등 모든 범죄 능력을 사용한 확장 억제 제공 등 철통 같은 안보 공약을 재확인했습니다.
네.
또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노력을 가속화하기로 합의했고요. 양국 국방당국은 지난 27일부터 이틀간 열린 12차 한미 통합 국방협의체 회의 뒤에 발표한 공동 보도문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예.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을 가속화하겠다. 이건 뭐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언급했다라고 이제 소개를 해주셨는데
예.
구체적으로 이번 그러면 어떤 합의들이 나왔습니까?
네. 연합방위 주도를 위해서 필요한 한국의 핵심 군사능력 확보를 포함해서 조속하고 효과적인 전시작전권 전환 추진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가속화하기로 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예.
두 나라는 이번 회의 중에 전작권 전환 실무단 회의를 별도로 열었는데요.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말씀하셨듯이 국군의 날 기념식 연설에서 한국군의 독자적 능력을 강조하면서 전시작전권의 조기 환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했었습니다.
예.
전임 박근혜 정부는 이제 이런 데에 대해서 서두른다기보다는 적절한 시점에 전환한다는 입장이었는데 문재인 정부는 조속히 전환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김영건 기자와 함께 서울은 오늘 진행하는 건 당분간은 오늘이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이제 네. 당분간 서울에서 취재를 하신다고요?
그렇습니다.
예, 생생하고 좋은 소식 기대를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은 오늘 김영건 기자였습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1, 2, 3, 4, 5번입니다.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24시간 이용 가능한 전화 많은 이용 바랍니다.
네, 세계 주요 뉴스를 간추려드리는 세계는 지금입니다. 장량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유럽연합 결성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럽 각국 정상들이 지금 에스토니아에서 유럽연합 미래를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있는데요. 어떤 얘기가 오가는지 좀 알아보고요.
예.
일본 정부가 서울시 내 위안부 소녀상 기념물 지정에 반발한 소식, 또 미국의 대표적인 인터넷 사회 연결망 서비스 가운데 하나죠. 트위터에서 러시아 관련 계정이 다수 발견되면서 트위터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보겠습니다.
예. 유럽연합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군요.
네, 그렇습니다. 유럽연합 주요 회원국 정상들이 올해 유럽연합 순회 의장국인 에스토니아 수도 탈린에 모였습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EU 회원국 정상들이 만찬 회동을 통한 비공식 정상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 회동에서 그러면 어떤 문제가 논의되고 있습니까?
네, 바로 유럽연합의 미래에 관한 건데요.
예.
영국이 떠난 유럽연합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지 함께 고민을 하는 겁니다. 독일, 프랑스와 함께 유럽연합을 주도하던 영국이 지난해 국민투표를 통해 탈퇴를 결정하고 현재 유럽연합 측과 실무협상을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예.
영국이 빠진 이후에 유럽연합, 아무래도 이전보다 결속력이 약해질 거라는 게 외부의 전망인데요. 그래서 대책을 좀 세우고 다시 한번 결속력을 다지자는 것이 이번 회의의 목적입니다.
예.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습니까?
네, 어제 첫 만찬 일정에서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유럽연합 미래에 대한 자신의 구상을 소개했습니다.
예.
지난 화요일 파리 소르본 대학에서 공식 발표한 유럽연합 개혁안을 각국 정상들에게 다시 한번 설명한 건데요.
네.
먼저 경제 분야에서 유럽연합 전체의 이 돈 문제를 관장할 유럽연합 재무장관직을 신설하자고 제안을 했고요.
예.
유로존 평의회 내지는 유로존 의회를 구성하자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 안보 분야를 보면은 역내 긴급 안보 위기 상황 대처를 위한 유럽연합 신속 대응군 창설안을 내놨고요.
예.
예, 난민 문제를 통합 관리한 EU 난민청을 만들고 또 EU 국경 경찰이 회원국들의 국경을 함께 경비하도록 하자고도 주장했습니다.
예, 아무래도 유럽연합 내에서 뭐 지도자격인 국가는 독일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그 프랑스 계획의 개혁안에 대해서 메르켈 총리가 어떻게 평가를 했습니까?
예,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는데요.
예.
독일 메르켈 총리는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어제 만찬 일정에 앞서서 또 따로 만났는데요.
네.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논의가 계속 필요하겠지만 유럽연합 장래를 논의할 중요한 초석을 세웠다면서 이 마크롱 대통령이 내놓은 개혁안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를 표시했습니다.
네.
또 영국 탈퇴 이후에 유럽연합을 운영하는데 이 독일과 프랑스 정부가 강력한 협력을 이어나갈 거라고 메르켈 총리가 강조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영국은 앞으로 유럽연합과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가나요?
네, 이 도널드 투스크 유럽연합 정상회의 상임의장이요. 이번 비공식 정상회동 전날에 영국의 탈퇴 협상에 아직 별다른 진전이 없다고 밝혔는데요.
예.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가 오늘 에스토니아 현지에서 기자들과 만났는데요. 유럽연합 탈퇴 이후에도 영국은 유럽 안보에 무조건적으로 기여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메이 총리는 러시아 같은 나라들이 국제 규칙을 위반하고 나올 때 국제사회를 방어하기 위한 힘을 합쳐한다면서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예. 일본 정부가 한국의 한 지방정부, 구청을 비판을 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 주재 일본 대사관 인근에 있는 이 위안부 소녀상을 종로구청이 공공조형물 1호로 지정했는데요.
예.
공공조형물로 지정되면 함부로 이전이나 해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일본 측이 반발하고 나선 건데요.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오늘 종로구청 측을 강하게 비판했고요.
예.
유감의 뜻을 한국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그렇군요. 2015년 말에 박근혜 대통령, 당시 대통령 그 당시에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가 또 위안부 관련 합의를 맺지 않았습니까?
네.
일본 측이 10억 엔 정도의 자금을 출연을 해서 재단을 설립한다. 그래서 이제 이걸 통해서 위안부 피해자들을 지원한다. 이게 핵심 내용인데.
네.
스각 일본 관방장관이 이 합의와 관련돼서 거론한 게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스가 장관이요, 2015년 일한 합의로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을 확인했음에도 소녀상이 고정화된다는 것은 일본의 입장과 모순된다고 말했습니다.
예.
또 일한 위안부 합의를 정상간 맺은 뒤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도 높이 평가하고 있다면서 이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는 일본 정부의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예. 일본 정부는 미국을 비롯해서 국제사회도 이 합의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백악관은 어떤 입장입니까?
예, 백악관은 합의 직후에 양측이 뜻을 모은 데 대한 환영 성명을 냈습니다.
예.
이어서 지난 7월에 헤더 노어트 국무부 대변인이요. 2차 대전 당시 일본군을 성적으로 상대했던 위안부 동원이 끔찍하고 지독한 인권 침해 사안으로 크고 분명하게 비난받아 마땅하다라고 논평한 뒤에요.
예.
민감한 사안이라면서 말을 좀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위안부 피해자들을 기리는 이 소녀상이 미국에서도 늘어나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 한인사회와 지역 정치권의 협력을 통해서요. 서부 로스앤젤레스 인근 글렌데일, 또 미시간주 사우스필드에 이어서 조지아주 애틀란타 인근에 위안부 소녀상이 속속 건립되고 있습니다.
예.
지난 금요일에는 이 서부 해안 거점 도시죠. 샌프란시스코에서 그 새로운 위안부 소녀상 제막식이 거행됐는데요. ABC 방송을 비롯한 현지 주요 매체들이 한국과 중국, 필리핀 출신 여성들이 2차 대전 당시 성노예로 착취당한 역사를 일깨우기 위한 것이라는 그런 의의를 설명하면서
예.
이 행사를 좀 비중 있게 소개했습니다.
예. 샌프란시스코에 건립된 새 소녀상에 대해서 역시 일본 측은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소녀상 제막식 당일에요. 준 야마다 샌프란시스코 주재 일본 총영사가 비판 성명을 냈는데요.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오늘날까지 관점이 부딪히고 있다면서 유감스럽게도 위안부 소녀상을 둘러싼 움직임은 한쪽의 역사 해석만 반영한 것이어서 상황을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예.
위안부 소녀상 건립에 대한 항의로 오사카 시의회 측이 자매결연 파기를 추진한다라고 일본이 언론이 전했는데요. 올해는 이 샌프란시스코하고 일본 오사카 시가 자매 도시로 결연을 맺은 지 60년째 되는 해입니다.
예. 네, 이번에는 미국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인터넷 단문 전달 사이트 트위터 트럼프 대통령이 많이 사용해서 뭐 우리 청취자분들도 많이 아실 텐데요.
네.
이 트위터 측이 어제 미 연방의회에서 러시아 스캔들과 관련해서 자체 조사 결과를 설명을 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상원과 하원 정보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상대로 비공개 설명회가 열렸는데요. 트위터 측은 이 러시아와 연계된 것으로 보이는 계정 201개를 찾아서 폐쇄했다고 전했습니다.
예.
이 러시아 스캔들이라고 하면은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에 러시아가 이 트럼프 공화당 후보의 당선을 돕기 위해서 직간접적으로 개입을 했고 이와 관련해서 트럼프 진영도 러시아와 내통했다는 의혹을 말합니다.
그렇군요. 트위터라면 페이스북과 함께 대표적인 인터넷 사회 연결망 서비스 가운데 하나잖아요.
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트위터나 페이스북을 통해서 여러 사람과 소통을 하고 있는데 이 트위터가 어떻게 러시아 스캔들과 연결이 된 걸까요?
네, 이 러시아와 연계된 세력이 지난해 미국 대통령 선거 기간에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에 있는 계정을 통해서 트럼프 후보의 유리한 정보를 유포하거나 민감한 현안에 대한 미국 내 여론의 그 분열을 부추기는 활동을 했다는 겁니다.
예.
이와 관련해서 페이스북도 최근에 중요한 발표를 했는데요. 러시아 정보와 연계된 한 회사가 신분을 속이고 페이스북에 한 470여 개의 계정을 가지고 있었고 이 계정을 통해서 광고 3천 건을 올렸다는 겁니다.
예.
이 페이스북은 이 광고들을 연방의회에서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어제 설명회에 참석했던 의원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네, 사실 트위터 측이 그동안 이런 문제 관련해서 좀 소극적인 자세를 보였는데요.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네.
민주당 소속의 마크 워너 상원정보위원회 부위원장은요. 이번 사태에 대한 트위터의 대응이 모든 부분에서 적절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예. 또 하원정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애덤 쉬프 의원은요. 앞으로 트위터 측이 더 밝혀야 할 것이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반면에 공화당 의원들에게서는 별 논평이 없었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트위터의 대응이 어떤 부분이 잘못됐다는 지적인가요?
네, 지난 미국 대선에 개입하려고 러시아가 트위터 같은 이 인터넷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예.
이걸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었는데요. 트위터 측이 그간 이런 요구에 별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것이 논란이 됐습니다. 올해 들어서 관련 의혹이 공개되면서 연방의회를 비롯해서 여러 곳에서 이 러시아 관련 계정을 조사해서 공개하라는 요구가 빗발쳤는데요.
예.
하지만 페이스북도 그렇고 트위터도 조세를 주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페이스북이나 트위터가 관련 조사에 대해서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는 이유는 뭘까요?
네, 일단 조사를 하면은 고객 정보를 공개한다는 부담감이 있고요. 또 이런 업체들은 외부 규제를 좀 싫어하는데요.
예.
고객에 대한 조사 요구를 규제로 받아들여서 실행에 주저했던 겁니다.
네.
하지만 논란이 좀 커지고 비판 여론이 거세지면서 결국 기존의 소극적인 자세를 바꾸고 외부 요구에 응한 건데요. 이 페이스북 같은 경우 이미 관련 자료를 특별검사 측에 넘겼고요. 또 연방의회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연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어제 트위터 측의 설명으로 이번 논란이 좀 가라앉을 것이냐 어떻습니까?
네, 외부 전문가들은 러시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계정이나 활동이 아직도 드러나지 않다고 지적하는 상황이 있는데요.
예.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연방의회나 특검 측의 조사가 더 이어질 것이고요. 또 이런 분위기를 의식해서 트위터나 페이스북 측도 관련 규정을 만들고 또 문제가 있는 정치 광고를 규제하는 이런 적극적인 대응을 보일 거란 예상입니다.
예.
한편 미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요, 연방 상하원 정보위원회가 앞으로 열릴 이 러시아 스캔들 청문회에 참석해달라고 트위터와 페이스북 또 구글 사이 요청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예. 세계는 지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량현 기자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지역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평안남도와 평안북도 대체로 맑겠지만 평안남도에는 오전에 구름이 끼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평양 아침 기온 14도, 낮 최고 기온 26도, 신유주 아침 기온 10도, 낮 기온 24도, 중강 아침에는 1도, 낮에는 21도가 예상됩니다. 황해도 오전에는 구름이 많고 한때 비가 오다가 차차 개겠습니다. 해주 아침 기온 14도, 낮 기온 25도, 개성 아침에는 13도, 낮에는 25도, 사리온 아침에는 14도, 낮 기온 26도입니다. 함경남도와 함경북도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평강에는 오전에 비가 내립니다. 함흥 아침 기온 9도, 낮 기온 27도, 풍산 아침에는 영하 1도, 낮에는 19도고요. 청진 아침 기온 7도, 낮 기온 21도, 웅기 아침에는 6도, 낮에는 22도, 삼지연 아침에는 영하 1도, 낮 기온 14도가 예상됩니다. 해상에는 구름이 끼고 오전 한때 비가 내립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1에서 4m 사이, 서해는 0.5에서 1.5m 사이입니다. 지금까지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지역 날씨였습니다. 네, 9월 29일 금요일 뉴스투데이 3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에는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고요. 저는 박형주였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1월 3일부터 14일까지 한국과 일본, 중국, 베트남, 필리핀을 방문한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오늘 보도자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기간 중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에이펙과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정상회의 등 다양한 양자와 다자 간 회의에 참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통해 역내 미국의 동맹국들과 파트너 국가들에 대한 미국의 계속적인 공약을 확인할 것이라고 백악관은 전했습니다. 백악관은 또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아시아 방문이 북한의 위협에 맞선 국제사회의 결의를 강화하는 한편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한반도 비핵화를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는 쿠바의 미국 대사관 직원들이 신체 이상 증상을 겪은 것과 관련해 현지 외교 인력 상당수를 철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P통신은 오늘 행정부 고위 관계자들을 인용해 미국이 쿠바에 근무하는 외교 인력 절반 이상을 출수시킬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또 미국 대사관 직원들에게서 발생한 원인 미상의 신체 이상 증상이 이들을 특정한 공격이라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쿠바 주재 미국 대사관은 직원이 60%가량 줄고 비자 발급도 무기한 중단될 전망입니다. 미국 정부는 또 미국인들의 쿠바 여행 자제를 권고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미 CBS 방송도 쿠바 주재 미국 대사관에 최소 인력만 남게 될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미 당국에 따르면 청력 손상과 뇌진탕, 두통, 이명 현상과 집중력 감퇴 등을 초래한 이번 사건으로 적어도 21명의 쿠바 주재 미국 대사관 직원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한편 미국은 현재 미국에 주재하는 쿠바 외교 인력의 추방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미 행정부 고위관리가 밝혔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어제 도쿄의 중국 대사관에서 열린 중국 국경절과 중일 국교 정상화 45주년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일본 총리가 중국 대사관이 주최하는 중국 국경절과 중일 국교 정상화 행사에 참석한 것은 15년 만에 처음으로 중일 관계 개선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인 것이란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는 이번 기념식에 참석한 자리에서 중국 측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일본 방문을 초청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내년에 중국을 방문할 의사를 밝히면서 올해 안에 일본에서 한중일 새나라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한중일 정상회의에 리커창 중국 총리가 방문하길 바란다며 다음에는 자신의 중국을 방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고노다로 일본 외상은 가능한 빨리 중국을 방문해 양국 간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중국과 일본은 지난 1972년 9월 29일 국교를 수립했으며 올해로 45주년을 맞았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중국 국방부가 자국산 스텔스 전투기 젠-20의 실전 배치를 공식 확인했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우첸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어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젠-20 스텔스 전투기가 공식적으로 실전 배치됐다며 시험 비행이 계획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당국이 젠-20의 실전 배치를 공식화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젠-20은 중국의 4세대 중장거리 전투기로 지난 2011년 첫 시험 비행을 실시했습니다. 중국은 미국의 스텔스기인 F-22와 F-35에 맞서기 위해 젠-20 전투기를 자체 개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어제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 미얀마 정부의 이슬람 소수민족인 로힝야족에 대한 군사작전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또 미얀마 정부가 로힝야족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협조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이날 회의에서 미얀마 내 로힝야족 사태는 인도주의와 인권 측면의 악몽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여성과 어린이, 노인 등이 다수인 로힝야족 난민들로부터 끔찍한 증언을 듣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어제 방글라데시로 탈출하던 로힝야족 난민 120명을 태운 배가 방글라데시 해안에서 전복해 적어도 15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VOA 세계뉴스 김영남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540, 9490,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12045, 12080kHz로도 VOA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